지난 주간 많은 성도님들이 감기와 또 코비드로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병들을 얻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일 주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회심 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났던 사건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유대인 폭도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자신을 변호했던 것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의 공식적 사법 청문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중에 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다음 단계는 사람에게서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택하신 그르신 바울이 사도로 임명되어 그 계시와 계시에 수반되는 천상의 목소리를 통해 그가 부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다메섹 세계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폐악스럽게 박해하였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고 비로소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9장 3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바울은 뒤에 남겨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도착하여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심령을 격려할 때까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 후에 그는 다메섹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는 아라비아에서 혼자 지나야 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것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라비아에 머물렀던 그 여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지냈는지 또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R.W. 스톳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설교하며 잠시 동안 머물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알리기에 충분한 그리고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에 관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가 회심 후에 곧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사울은 회심하였습니다에 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책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구절들과 관련된 예화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인용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리틀턴 경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은 참으로 강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리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였으며 기독교를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불완전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것은 단지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과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에 대한 진술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들의 그릇됨을 증명한다면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일 테지만 기독교는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길버트 웨스트는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그것을 반증하겠습니다. 그러자 리틀턴 경은 만약 당신이 부활에 관한 책을 쓴다면 저는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주장에 관하여 글을 쓰겠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회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책을 쓰기 위하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다시 만났고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증거들을 조사해왔고 어쩌면 그것들에 정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가 또 말하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조사해 봅시다. 결국 그들은 조사를 마치고 책을 썼습니다. 그 두 책 모두 그들이 조사를 막 시작했을 때 증명해 보겠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길버트 웨스트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리틀턴 경은 성 바울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첫 번째, 겉으로 보기에 사울의 회심은 마치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적이었고 그것은 그의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나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신뢰를 받고 있던 동지였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전체가 대제사장의 배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당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권위를 증명해주는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편지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 안에 유대인들에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여러 유대 회당에 참여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권위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목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간다면 종교 재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였습니다. 그의 회심은 교회나 회당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 불같이 뜨거운 전도 메시지가 그에게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회심이 낯선 곳, 길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란 전혀 없었지만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과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회심과 그의 칭의를 동일시하여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그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 그의 행위를 판단한다면 그는 오직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하여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만약 바울의 회심이 그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보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회심이 그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보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을 것이었으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세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자였고 박해자였으며 교만함으로 마음이 높아져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퍼붓거나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해로운 사람 또는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체험과 구약의 환상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선생이었고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그 예언된 것들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의 환상에 대한 기록에는 7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서의 환상, 지역 상황과 같은 관련된 특이한 특성, 하늘에서 내려온 빛에 휩싸인 것, 땅에 엎드려진 것, 하늘로부터의 음성, 같이 여행하고 있던 동료들의 불확실함, 그리고 그 환상의 결과입니다. 제이 보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실제로 랍비들처럼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에 대하여 길 위에서 묵상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갑자기 반전되어졌던 것에 관한 매우 일관된 맥락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벌어진 일은 에스겔 1장과 관련하여 에스겔 2장이 극적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스겔 2장 1절과 3절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만일 바울이 아직 박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박해를 하는 임무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교의 법을 어기고 반항하고 있는 기도인들을 추적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에스겔 2장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매우 흥미로운 추측이지만 그날의 바울의 생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함에도 중요한 점은 에스겔의 경험이 사울의 길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방식은 성경의 기록 안에서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그가 경험한 것은 그의 소명의 예언적 본질과 그에 따른 자신의 선포의 사명을 모두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바울에 의해 각기 다른 청중들에게 유대인들에서 바울은 그런 실명과 그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내게 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는 유대인에게 자신이 겪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가시기를 발령하는 것,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이었다고 했으며 자신의 삶 속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반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왜 자신이 핍박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강하고 밝은 빛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의 여러 가지 측면이 눈에 띕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오는 스데반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이것은 요한계시록 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신 유일한 모습이고 예수님의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승천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은 사울의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 사울은 분명히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들을 지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울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빛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빛은 분명히 최고로 훌륭한 물리적인 빛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또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때는 정오였고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환한 대낮에 빛을 보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빛은 정오의 태양과 비교해서도 그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빛은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주신 내면의 빛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C.K. Barrett은 빛이 내면의 빛, 즉 구원을 의미하며 바울은 이 사건을 계시로 이해하였는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12절과 1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적 의미로 계시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해석을 종합해보면 그곳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울의 마음도 내적 조명함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내적 조명에 대하여 참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 내적 그 내적 조명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적인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명료하고 똑똑하게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리스도론적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론적 강조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진술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계시받은 예수님 중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많은 이들이 그 기독교 음악이나 다른 것에 많이 심취되어 있고 그런 그 관심사가 오히려 예수님 중심이 아닌 것으로 밖으로 벗어나 있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이라는 구문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라는 바울의 진술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이라는 구문은 그에게 아직 알려지지도 보여지지도 않았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계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장 가혹한 박해자였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부활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초대교회의 주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스데반의 순종 현장에 있었던 것과 이어지는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보여준 행동들을 통해 더욱 입증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거에 반대하였으며 그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계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가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가시적 증거가 제시된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의 삶의 영향을 받은 바울의 주관적인 경험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지함을 거부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에게 보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내부적인 심리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은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그가 그 사건 이후 3일 동안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도 입증됩니다. 사울이 경험한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경험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핍박했었던 초대교회의 선포와 일치됨으로써 부활하시고 또 높여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진 그의 초점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심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시어 높임을 받으신 메시아와의 그 만남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기록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며 다메섹 사건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줍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회심의 중요성을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후 그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의 회심으로부터 그의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그 순간부터 바울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조롱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의 언덕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우유부단한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사람들과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만약 예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사울의 회심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사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록 어디에서도 길 위에서의 체험에서도 또 다메섹에 도착한 후에도 사울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 선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까지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전파한 내용의 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혼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살해하는데 동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랍비로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복음을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회심하였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했을 때, 실제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지식이 있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로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아나니아는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바울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나눈 이후에 이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포인트를 언급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회심은 곧 세례를 받음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BBK를 컴플리트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또한 세례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바울의 예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정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정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운영에 그 회의나 모든 의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회심 혹은 믿음의 열매이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구원과 사명은 모두 주님의 나타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증은 제3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느꼈을 때 교회를 통한 외적인 제3자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이며 박해자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회자였던 사람이 은혜롭게 회심하였고 세례를 받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회심한 바울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회심시키십니다. 우리 내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게 외적으로도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방법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것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설교에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그 안티셀리의 그 장례식을 통하여 죽음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지만 반드시 그 eternal life, 즉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분들의 자녀들의 또 3세대, 4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였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